신명기 10번 메시지 율법을 다시 들려줌 다섯 번째. 지금까지 율법을 다시 들려준 것은 다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매우 특별한 문제,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중심지, 곧 그분이 선택하신 곳에서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호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만이 그분의 백성의 경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합당한 경배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실 것이며 그분 자신이 그곳에 거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경배 중심지로 선택된 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됨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들의 선호에 따라 한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더라면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2장에 있는 중대한 경고를 다룰 때 이 일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부함. 1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관해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을 완전히 파멸시킴.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민족들에 의해 실행되었던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 민족들에 의해 실행되었던 많은 것들, 곧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를 예표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께 심히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그 민족들의 모든 방식과 실행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모든 제물과 희생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분의 단이 있는 거하실 곳으로 여호와를 찾아 나아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분의 단이 있는 거하실 곳으로 여호와를 찾아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장소와 이름과 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곳으로 그들의 번제와 모든 다른 제물들을 가져가야 했고 거기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했으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주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을 따라 즉 그들 각자의 소견에 따라 행하지 말아야 했으며 또 그들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 요구들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람의 선호를 따라 야기되는 분열을 피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후에 예루살렘이 될 경배의 중심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 안에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됨.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복을 따라 그들의 혼이 갈망하는 바대로 그들의 모든 성 안에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피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들을 따라 올무에 들지 않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그들의 신들을 추구하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민족들에 따라 올무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그들의 신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당부한 후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적어도 네 가지 방식에서 신약의 계시록과 일치합니다. 첫째, 이 장과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두 지파가 각각 자신의 경배 중심지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중심지가 따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열두 개의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각 중심지가 분열의 입장이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들 자신의 선택이나 선호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비록 다수가 여행하기에 불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그분의 선택을 받아들여 1년에 세 차례씩 그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로 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동일한 중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실제 상황은 분열입니다. 많은 경배의 중심지가 있으며 이것은 분열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의 분열은 각기 다른 선호들을 가진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 그들 자신의 방식을 갖기를 선호합니다. 믿는 이들이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선호를 가질 때마다 분열이 있게 됩니다. 모든 교파는 사람의 선호들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호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신명기 12장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이름, 유일한 이름이 있는 장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해 모이는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이름들, 즉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와 같은 이름들 안으로 모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분열의 기초이므로 이 각기 다른 이름들 안으로 모이는 것은 곧 나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있는 예표에 따르면 주님의 유일한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위한 다른 이름들을 갖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대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이름이 아닌 그녀의 남편의 이름을 지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인 우리는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교나 장로교와 같은 어떤 교파의 이름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모든 이름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칭호나 이름으로 지칭하지 말고 단순히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셋째, 신명기 12장과 신약은 둘 다 우리의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곳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임을 계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영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모이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 안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더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대신 편현적인 생각이나 심지어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하고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합당한 입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집회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모든 이름을 거절하고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육신과 자아와 천연적인 생명을 거절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우리의 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집회는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신명기 12장에서나 신약에서나 제단, 즉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과 거처와 함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이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주제요, 중심이요, 내용이요, 요지였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체험하고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제쳐지고 무효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것도, 육신이나 자아나 천연적인 생명의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에 올 준비를 하면서 주님, 제게 아직도 육신과 자아와 천연적인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제해지고 주님 자신으로 기름 발라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집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거처에서 모이고 십자가의 적용 아래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우리의 집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십자가를 높이 올리지 않지만 십자가를 우리 존재에 적용하는 실행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있으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과 거처와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에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집회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 곧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거처와 동일한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될 것입니다.